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칼빈주의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분들은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고 아담시대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교회 말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그 교회,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예수님의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관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상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또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한다고 해서 콘스탄틴이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국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 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를 한 1200년쯤 지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이걸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칼빈주의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국가교회를 하면서 전체주의 독재가 가능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도 다스리기도 하고 칼빈처럼 아니면 즈빙글리처럼 이게 스위스의 제네바나 아니면 취리히 같은 이와 같은 도시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낙스 이런 사람들은 독일 또 스코틀랜드 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교회 도시국가 도시 이런 것들을 왕이나 아니면 교회의 대표가 마음대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영혼의 자유를 이제 부인하고 특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신학 체계가 있어요. 이 신학 체계에 따라 제네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관점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오류가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칼빈의 이런 사상들을 추종하는 그런 신학을 개혁신학, 아니면 언약신학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스포롤이라는 사람이 50여 명의 개혁신학 이제 학자들을 이제 동원해서 만든 Reformation New Geneva Bible, 종교개혁 새 제네바 성경,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이 돼서 개혁신학 아마 새 제네바 성경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온건한 분들도 있고 극단적 칼빈주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극단적 칼빈이스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다섯 가지, 5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타락,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일부는 천국에 보내고 일부는 지옥으로 유기시킨다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오직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흘려진 거다는 제한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 거역할 수 없다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무서운 그런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걸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의지와 상관없이 택해서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 특히 이제 10장, 11장은 별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10장, 11장을 이야기하면 그럼 칼빈주의 모든 그 허구가 다 그냥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서 9장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용하고 애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지 내 생각을 성경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생각, 칼빈의 생각을 여기 로마서 9장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 문맥에 따라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거 기록해 놓은 저자, 물론 1차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취해서 얼마든지 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 어머니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게. 그렇죠? 왜 뭐 천주교 같으면은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스타일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기가 생각하는 뭐를 이렇게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뭐 각종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문맥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그 관점을 보고 문맥 하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그래야 원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8장 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된 게 올바른 성경입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거기 그냥 복음으로 돼 있냐 아니면 킹제임 성경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1장에서 2장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보실 때 상태가 어떤가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다른 구원 방법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뭘 선택해갖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이런 내용을 1장에서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1장, 2장, 이제 3장을 통해서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버려진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고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전 과정을 8장에 가서 보시면 29절하고 3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 30절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그 안에 요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이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가 아니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가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최종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영화롭게, 그래서 아예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31절에서 이제 3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떼어낼 수가 없다. 마귀든, 그렇죠? 아니면 이 우주 공간에 어떤 것, 뭐 별이든 해든 달이든 어떤 천사든 무엇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한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제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유지를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맞냐? 12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12장. 그래서 12장에서 16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은사의 문제, 선물의 문제, 여러 가지 선물, 교회 안에 그렇죠 가르치는 선물도 있고 권면하는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물이 있는데, 이런 선물에 관한 문제, 또 하다 보니까 유대인도 교회 들어오고, 그렇죠, 이방인도 교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음식 문제, 날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6장에는 여러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서신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9장, 10장, 11장은 뭐냐? 이건 원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없어도 8장에서 그냥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그게 없다 그래서 누가 뭐가 없어졌구나, 이야기가 없어졌구나,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지 않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삽입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나중에 삽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셔서 8장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9장에서 11장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100% 유대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약 10년 동안에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 교회 안에는 100%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넬료의 구원 이후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별로 속하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속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면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거의 다 100% 이방인이 교회를 이제 구성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교회에도 있고.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렇죠?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보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은 거의 없고,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상.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부인을 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고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거짓말쟁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들, 이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100%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한다는 거를 양심이 정말 정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장로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거스틴 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 대체가 됐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9장에서 11장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인가 어디에서 장로교 한 30년이고 목사를 하신 분이 와서 9장, 10장, 11장을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가세요, 목사님. 마음을 열고 9장, 10장,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교회에 대한 건지 이스라엘에 대한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봤더니 3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이, 아니 이렇게 뻔한 거를 내가 여태까지 신학교 헛다니고 여태까지 목회를 헛했나, 이게 너무나 뻔한 이거를 왜 여태까지 내가 눈이 가려서 이걸 보지 못했나,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그러고서 돌아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암막 커튼 때문에 이게 딱 막히면은 9장, 10장, 11장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선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교회에서 대체가 됐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진짜 다 육적인 이스라엘. 1948년 5월에 저 중동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나면 9장, 10장, 11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가서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 1절에서 3절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겪고 있는 커다란 슬픔, 그 슬픔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맨 끝이 이제 11장인데,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찬양이 나오냐?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맨 마지막 때, 예,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 영어로 remnant, 남아있는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100%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신 그런 일, 그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다. 이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니까 처음엔 너무 슬픈데,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쭉 지나가는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근데 그 계획도 하나님이 그렇게 짜서 예정을 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쭉 그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맨 마지막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심오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이 이제 끝이 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여주고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여주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가서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9장, 10장, 11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게 뭐다를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서 그래도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오늘 이해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이렇게 다음 주에 하고 났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아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한 번 더 9장, 10장, 11장을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오늘 다음 주에는 쭉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어를 못했어도 그쯤 되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유대인은 누구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그 이후부터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어떤 걸 하라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특권 하나 받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맞죠 여러분? 예, 첫 번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통치하에서 영화로운 왕국을 누릴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것과 같은 번영과 복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인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이런 복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의 그 정권이, 그렇죠, 영화가 그 파워가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으로 서는 그런 일이 수백 번 이상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 신명기 말할 것도 없고 레위기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이 대언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다. 이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수백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100% 그 멤버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 동안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이방인 한 명도 없었어요. 고넬료가 구원받으니까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10년 동안의 그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점점 소수가 되고 1%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다가 이방인이 전체 구성원의 다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 추세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또 더구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신 상태예요. 저기 도라는 왔지만 믿는다 그래서 뭐 안식일은 지킨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나타나는 뭐 통곡에 배워서 통곡을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불신자들입니다. 다. 그렇죠? 무신론자들이에요. 더욱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백 번 동안 이렇게 구약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왕국.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또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유대인들 학대가 이루어지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속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왕국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저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제 이 기록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이런 땅이니 뭐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이,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교회 프로그램에서 다 빠지고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게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이 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이 났느냐? 지금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그럼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기 돌아왔는데 저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냐? 이 칼빈주의자들은 저기 돌아온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천주교인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예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게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칼빈주의 신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예,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 교회도 안 보이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냐? 가물가물하게 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세기 사도 바울과 같이 살던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갔는데 유대인은 몇 명 없고 처음에 100%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성경 말씀 기록해 준 사람 다 유대인이고, 아니 유대인으로 다 시작을 했고 이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돼서 시작도 아브라함이고 다 이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짠가 가짠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갖지 않겠어요? 그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진짜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메시아를 전하는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사라지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현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보여주면 돼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만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것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렇죠, 원래는 8장에서 12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니다, 9장, 10장, 11장을 내가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을 해라. 이게 현시대, 그 당시 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내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니 이거를 필로다, 연필로 해서, 펜으로 해서 이걸 기록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약성경의 약속들도 하나도 폐기된 게 없다, 이스라엘은 결국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스가랴서 12장 13장에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같은 샘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면은, 그렇죠? 그들 중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생기고 천년왕국이 생기며 예루살렘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가 되는 이와 같은 수도가 되고 그 예루살렘과 왕좌에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가톨릭교회나 아니면 장로교회, 개혁교회 이런 데는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 1948년 전 5월에 들어온 거 저거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천주교 같으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 가르쳐준 그 이론을 그대로 칼빈이 가져다가 제네바에서 그와 같은 왕국, 신정정치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해해서 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읽으면은 절대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그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이런 모든 걸 다 교회로 바꿔서 영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는 아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천주교회라든지 아니면 장로교회라든지 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가 다 무천년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천년, 천년, 천년이 무려 여섯 번이가 나오고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잘 아시는 그런 그 감리교 목사님 참 마음이 좋으시고 이런 분인데 저한테 그러죠. 아, 그건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천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천년이 엑스파이어, 만기가 된 다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언제 풀려나는 겁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죠?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건 그 긴 기간이지 이건 진짜 천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고 그런 분이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은 못하시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이 거기에 핵심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로마서 10장도 가서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무조건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없다. 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시대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가 되면서 7년 환란기 맨 끝에 미래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그분을,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맞아들인단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영화로운 천년왕국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 끝부분이 우리에게 11장 28절 그 끝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이제 11장 전체 읽어가는 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9장, 10장, 11장에 앞과 뒤만 살펴보겠습니다. 앞과 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자, 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받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첫 부분이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뒷부분 넘어가서 30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이고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교회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또 넘어가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또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10장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마음속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도 원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의가 이제 비교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어때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라는 건 없다.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얘기하면서 또 11장도 시작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 11장 끝부분에 25절에서 이제 3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게 될 때 그때가 돼야 이방인들의 수가 꽉 차게 되는데 이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중에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디까지? 3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는 이 일,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장 시작 처음. 그 다음 10장 시작 처음, 11장 시작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 그렇죠.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내 친족. 그렇죠. 내 곤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이거를 교회로 대체해버리면 그러면 9장, 10장, 11장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면 둘 다가 다 이스라엘이 돼, 교회가 돼버리면 이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9장, 10장, 11장을. 그냥 9장, 10장, 11장을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면 아예 그냥 성경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9장에서 11장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선택과 예정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구원의 유일한 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옛날에 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가서 읽으면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세뇌가 돼서 9장에 가서 뭐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파라오 이야기가 나오고 진노에 합당하게 된 이런 그릇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봐라, 이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잖아요. 1장에서 8장에서 끝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9장에 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선택했다고 얘기하면 구원의 방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전체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집단적인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9장, 10장, 11장에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얘기는 이 안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예. 네.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 개인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서 1장에서 8장 얘기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약속을 모두 폐기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그러면 이 신약시대 이거 다 없애시고 신약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모두 없애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11장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신의 약속들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게 되실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문맥은 이방인, 교회, 그렇죠?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되는 교회,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그렇죠? 이 전체적인 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각각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맞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는다. 그럼 항상 문맥 가서 보시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거구나 하고 그러고선 읽어야지. 이걸 읽으면서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뭐 창세전에 뭐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은 앞에 있는 거하고 직접 모순이 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거하고 드디어 또 뭐하고도 모순이 돼요. 로마서 10장하고도 모순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하고도 이렇게 그렇기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이 땅에 사는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 8장으로 끝이 난 거예요. 1장에서 8장으로 끝이 났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0장, 11장의 소제목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 소제목만 가서 보겠습니다. 9장 처음에 1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그리스도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시작해갖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제 이 안에 잡혀 있는데 이 목적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이라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근데 이거 선민으로 택할 때 이스라엘이 예뻐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우수해서 그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6장, 7장, 8장을 가서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내는 그런 민족으로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3절에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가서 보니까 현재 상태 왜 그래요? 예,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다.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1절부터 이제 13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문맥도 똑같아요. 자, 14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은 어찌 부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읽으면서 구원의 방법을 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1장 넘어가니까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1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24절에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은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빼면은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9장, 10장, 11장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맥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좋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가서 읽어보세요. 문맥이 누굴 위해서 쓴 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9장, 10장, 11장을 쭉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읽어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는 그 일,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100개 민족이나 200개 민족 중에 하나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내려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개인이 구원받는 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개개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민으로 택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와서 칼빈주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11장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면 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때문에. 근데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선택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은 받았는데 복음에 관하라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택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려놓고 하니까. 근데 여기 아주 완전히 모순이 되는 이런 말씀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관하여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하여는. 근데 선택에 관하여는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난제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음에 관한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메시아를 내고 말씀을 맡기려고 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수백 가지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의미의 지금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지. 개개인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선택이 돼서 그렇게 돼서 그 선택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로마서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은 이건 뭐예요? 맨 끝에도 가서 한번 11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환란기 맨 끝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기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구원받기로 선택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과 상속재산과 축복을 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약속과 땅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거역하고 예수님 이후에도 거역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을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와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창세전에 뭐 선택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그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민으로 선택을 받고는 복음에 관한 지금 원수가 됐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1장 28절이 가장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면 쭉 얘기하고 11장 28절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택은 복음,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사에 맺은 국가적인 선택, 국가적인 그 약속에 대한 그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앞뒤 문맥이 어느 누가 가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읽고 그것을 읽어보시면은 이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9장부터 10장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결론만이 유일한 결론이고 그 결론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그런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9장 10장 11장을 사도바울보로 적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 11장의 주제는 절대로 개인의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에 대다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들이 믿지 않고 파라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토기장에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예요. 하나님이 선택도 민족적으로 그렇죠,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들이 불순종하고 안 믿다고 안 믿겠다고 하니 그럼 믿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No.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개인적인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돼 있고 11장에는 이러한 그 불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 시대에 넘어졌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 넘어진 걸 통해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통치 계획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세워서 예정에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다보시니까 어때요? 이들이 그렇게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불신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이들은 긍휼을 얻지 못해요. 강팍하게 돼요. 이들은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로 구원을 추구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만 내요. 불순종해요. 완고해요. 자기들이 구하는 그걸 얻지를 못해요. 눈이 멀고 범법을 행하면 일시적으로 지금 꺾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원수가 됐어요. 복음의 원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9장, 10장, 11장에 나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 특징을 묘사한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상태가 이런 거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믿으면서 자기들의 이런 뭐 선택이니 뭐 예정이니 이런 걸 갖다 끼워 넣는 것은, 그것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하고 다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접어놓고 성경이 옳습니다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렇게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회개 보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남이 가르쳐준 대로 눈이 멀어가 그렇게 대답해 그렇게 믿었지만 저는 그냥 소수로 남들이 그냥 멸시하고 뭐 모욕을 하고 그래도 저는 그냥 성경대로 믿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very good. 그렇지 참 잘했다. 그렇지 잘했다 그러는 거야. 정말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칼빈이다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뭐 교수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석에서 내가 참 그 일을 선하게 잘했다 성경대로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니 어거스틴이니 뭐 존 메가더니 파이퍼니 스프롤 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커다란 책망을 받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가 그렇죠 눈먼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 1초도 9장, 10장, 11장 여기 가서 칼빈주의 해석을 따르면 안 된다. 단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요 정도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에는 저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해드릴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한번 듣고 이제 다음 주 한번 다시 성경 전체를 읽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좋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